오늘은 그 치유에 대해서 나누면서 예수님의 긍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의 지으신 모든 것을 긍휼이 베푸시는 도다. 예. 오늘 두 번째 찬양곡하고 비슷하지요? 비슷한 게 아니라 딱 그거지요? 예. 자, 예수님께서 치유사역을 하셨는데, 이 땅에 오셔서 치유사역을 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치유사역의 핵심은요, 긍휼이었습니다. 그 긍휼이 주도적인 동기였습니다. 이 긍휼은 뭐지요?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이런 사랑, 그것이 긍휼이죠. 자, 그런데 먼저 몇 가지 이렇게 오늘날 이렇게 한국 교회 가운데 혹은 세계 교회 가운데 잘못 인식되고 있는 어떤 몇 가지 주장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별로 신경 안 썼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방해가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은 그저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려고 하셨다. 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능력을 나타내려고 하셨다. 이렇게 치유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오늘날 치유 같은 건 없고 그냥 예수님 시대에 치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려고 그러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별로 뭐 신경 안 쓸지도 모릅니다. 예, 그냥 제가 말씀 나누니까 하나님 치유하신다. 예, 그것만 여러분이 아시면 좋지요. 그러나 때로는 여러분들이 더 전진하려면 이런 반박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주장에 대한 그 성경적인 주장 반박을 합니다. 그 반박이라 하긴 뭐라고요? 어떤 그 주장하는 거지요? 진리를. 자, 예수님이 능력을 보여주시기를 원한다면 모든 사람을 치유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몇 가지 능력 보여주면 돼요. 그래서 자기에게 능력이 있다는 걸 알리면 돼요. 그렇죠? 그냥 몇 가지만 해도 사람들이 오, 저분은 능력이 있네 알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는요. 그가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병든 자를 치유했다. 이렇게도 사람들이 주장해요. 아까 아그나 비슷하지요. 자신이 메시아라는 걸 알리려고. 물론 그런 의미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리고 또 알리면서 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사람들한테 전파해.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알리려고 예수님이 치유하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15절로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많이 쫓는지라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으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기에는 어떻습니까? 야, 나의 얘기 전하지 마. 내가 이렇게 치유하고 했던 거 가서 말하지 마. 그렇게 한 적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뭔가 제자들을 구성하고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이 먼저였어요. 근데 치유에 대해서 소문이 나면 사람들이 다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 치유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스케줄이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나요. 그래서 알리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 걸 보면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을 자신을 알리려고 했다는 것은 그는 그런 내용을 보면 좀 틀리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그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을 고쳤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은 이 지상에서만 예수님 살아계실 때만 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만 그 일을 했고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하셔서 그 이후에는 안 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행하시고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데오빌러요 이러면서 데오빌러 각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이렇게 쭉 설명해요. 자,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행하신 일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분의 일이. 자, 그래서 성령을 보내셔서 계속 치유하시고 교회를 세우셔서 그 일을 계속 하셨지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증시키려고 나 이렇게 치유하시고 나 부활한다. 이 치유한 것은 부활하는 것을 내가 지금 증명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 28장은 제일 마지막이잖아요. 1장 28장 1절로 9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로 압송당하다가 멜리데라는 섬에 가요. 거기서 보블리오라는 어떤 그 추장을 추장의 아버지를 고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와요. 많이 와서 치유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 일행이 그 로마로 갈 수 있도록 물건을 다 채워줘요. 그래서 떠나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것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30년 후 정도 됐어요. 이 내용은요. 자, 그러니까 치유가 나타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한 게 아니에요. 예, 이미 부활하셨거든요. 그 이후에는 증명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의 후임으로 보혜사로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 교회에다가 보내셔서 그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붙잡으시고 오순절날 이후에 치유의 놀란 능력을 교회에다 부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됐죠. 그래서 복음서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의 곳곳에 봐도 어떻습니까? 치유받으러 나온 사람들, 거절당한 사람들 없어요. 거기다가 또 심지어 사도들이 아닌 빌립과 스데반도 놀랍게 치유의 역사를 나타냈어요. 그 누가 하신 거지요? 그에게만 성령이.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 영이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들을 보면 여러분들은 아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을 이렇게 뭔 소리인지 잘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러나 목사인 저에게는요, 이게 엄청 방해가 돼요. 왜? 신학교에서요, 저런 걸 가르치거든요. 왜? 오늘날 치유사역이 없다는 거예요. 저런 걸 가르쳐요. 저런 이유 때문에 치유사역이 없다. 예수님 때만 한정됐다.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그렇게 사역하다 보면 많은 반대가 올 거예요. 무장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저 말씀 필요 없지만 그냥 언급을 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 교회가 계속 이 하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치유사역에 대한 이 비밀들을 깨닫고 우리가 치유사역을 추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유업을 우리가 찾아먹고 산다면 많은 방해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걸 저와 여러분이 미리 무장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드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이 치유하신 것은 뭐 때문에 그랬다고요? 긍휼 때문에. 자, 그분은요, 치유하실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땅에 와보니까 마귀에게 억눌려 있고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눌려 있으며 질병에 들려서 죽어가는 거예요. 이분은 능력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길을 알아요. 진리를 알아요. 그래서 그분은요, 치유하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서요. 아마 여러분도요, 이 치유에 대한 진리를 알면 여러분도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아파 있고 죽을 직정에 있는 사람, 귀신에게 눌려 있는 사람 이런 걸 보면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요, 그냥 못 견딜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뭘 안 해줘도요, 우리는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져서 그 사람을 자유케 할 거라고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오셔서 그 진리를 아시는 분이 가만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긍휼로 그 일을 했어요. 자, 그래서 저기 보면 예수님의 그 긍휼을 연구해 보면요, 주님의 치유하신 의지가요 완전히 나타나 있어요. 그분의 그 사랑이 사람들을 치유해야 되겠다는 이 의지가 나타나요.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사람들을 볼 때 그 병들고 고통스럽게 있고 그 질병 가운데 사는 그 환경 보잖아요. 그걸 정말 불쌍히 여기시고요. 눈물을 흘리신 때도 많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 땅에 계시면서 그 일을 했었어요. 아주 피곤하더라도 그분이 하셨어요. 했고요. 그분이 또 뭐라 그래요? 내가 떠나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 왜요? 그분이 성령이 이 안에만 있잖아요. 그분 안에. 그러니까 그분이 가는 데만 이루어지잖아요. 심지어 몇 명의 제자들 외에는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올라가시면서 그분 안에 역사하시는 이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 갖다 부으면 우리가 곳곳에서 그 예수님과 같은 사역을 하니까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왜 처음서부터 안 했느냐? 문제는 그분이 오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 구원의 계획에 대한 설명을 다 하고 그 이뤄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은 얻지만 또 어떻습니까? 질병으로 각종 저주로 억압당하는 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을 해방시키려면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셔야 돼. 그래서 그분이 빨리 가서 성령을 보내주고 싶지만 그게 안 되니까 이 땅에서 계신 동안 치유사역을 하시면서 본연의 자기가 오신 구원사역을 이루시면서 그리고 떠나셨어요. 그 후에 그분은 성령을 보내셔서 놀라운 일들을 하셨지요. 그리고 지금도 그분은 뭐 하시지요? 가만히 앉아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편에서 충성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호소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그 일을 지금 계속하세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 예수님의 이 사역을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긍휼과 자비라고 얘기해요. 왜? 자비하시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기 위하여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분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긍휼과 자비로 대하세요. 자, 하나님의 성품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요, 사랑이세요. 뭐 다 아시죠, 여러분? 예, 머리는 다 아시죠? 자, 그런데 오늘 읽었던 시편 150편 8절에 보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다 이해해요. 근데 문제는 정말 그분의 은혜, 자비를 우리가 잘 몰라요. 문자적으로는 알아요. 하나님이 그렇다는 걸 인정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경험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언급하는 곳이 많은데 특별히 시편 145편에서는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군데서 더 볼 수 있는 게 출애굽기 34장 6절로 7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 보기를 원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 내 영광 볼 수 없다. 내 영광 보면 죽는다. 그래도 모세는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으로 덮으시고 하나님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제가 지난번에도 언급했지만 여러분 이 내용은요 하나님의 음성도 그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음성이 들리면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자비, 그 은혜, 그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그 성품이 쫙 비춰진 거예요. 어디에? 심령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고 아까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리라.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녀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천대까지 하나님의 복을 주리라. 이런 내용들이 뒤에 언급되어 있죠. 그러나 여기 초점이 뭐라고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그 성품을 알렸습니다. 자,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해서 가장 두드러지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선언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계속 언급해요. 이게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다, 그렇게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건하고요, 천지 차이예요. 자, 좀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요. 오늘 내용이 좀 설명하기 참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데요. 참 어려운데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가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치유가 연결되어 있어요. 자,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지금 치유를 배워가면서 이렇게 이 지병이 있었지만 지금 하나님이 치유하셨다는 걸 믿고 지금 싸워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디에 더 신경 써야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신경 써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자, 하나님의 현재적인 사랑과 긍휼의 진리가 우리의 이 혼과 이 정신과 우리의 심령에 부딪힐 때에요, 믿음이 확 살아나요. 이게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그냥 듣는 거 말고요, 글로 이렇게 설교를 말씀 듣는 거 말고 정말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인지하셔서 우리를 사랑하는 걸 딱 느껴. 그 순간요, 하나님 신뢰예요. 그냥 하나님은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으십니다, 별 의미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사랑하는 이 사랑이 딱 느껴지는 순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요 확 튀어올라요. 제가 아무리 하나님은 치유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해도요 별로 능력이 없어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느끼는 순간 오 하면서요 믿음이 생겨요. 확신이 서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점점 더 그게 느껴져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와서 그러잖아요. 예수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할 수 있으시면 해 주세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그 15장인가요? 그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아, 처음에 이러죠. 주님이 원하시면 해 주세요. 내가 원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15장에서는요. 18장인가 변화산에서 내려올 때 밑에 있는 아홉 명의 제자들과 씨름했던 그 아버지, 그 아들 문제로 아버지가 씨름했잖아요. 그때 할 수 있거든 도와주세요. 그 주님이 뭐라 그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소리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없느니라.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제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주님이 그 아들을 치유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하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는 이것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믿음이 일어나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와요. 자, 어디서나 예수님은요, 긍휼을 베풀셔서 병든 자들을 치유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그들에게 알렸어요. 나중에 가면 이제 성경 구절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제가요, 그때도 간증했었지만, 제가 어느 때 하나님을 이렇게 찾는 시기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뭘 깨닫게 하시는가 하면, 제 어릴 때의 모습을 쫙 비춰주시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면, 저는 고등학교 때 예수님 믿었어요. 그때는, 어릴 때는요, 하나님 몰랐어요. 뭐, 알 수도 없지요. 근데, 제가 큰형하고, 이렇게, 소 풀베러 갔을 때, 저는 그때 한 5살, 4살 정도 된 것 같아요.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저를 놔둘 수 없으니까, 형이 저를 이렇게 데리고 풀베러 갔어요. 풀베러 갔는데, 평지로 간 게 아니고, 이렇게 산으로 갔어요, 이렇게. 산으로 갔는데, 산에 가면, 이렇게 억새풀 같은 게 있어요. 소가 먹기 좋은 억새풀. 이렇게, 듬성듬성 나요. 그, 비기 좋아요. 근데 그 마침 그 전에 소나기가 내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 위에도 소낙비가 내려서 이렇게 물기가 있어요. 근데 그 강원도 같은 데 가보면 돌 위에 뭐가 있는가 하면 산에는요, 이끼가 있어요. 듬성듬성. 어떤 데는 돌 전체에 이끼가 있어요. 그러면 마르면 어떻습니까? 이게 죽어 있어요. 죽어 있는 것처럼 딱딱 해요. 근데 비가 오면요, 다시 살아나요. 그래서 아주 미끌미끌해요. 근데 제가, 이제 형은 풀베고, 저는 이제 그 주변에 있으라 그러니까, 이제 뭐 지게 옆에서 놀다가 돌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 어린애가. 근데 그 돌에 그대로 미끄러졌어요. 이게 이런 경사진 산이거든요. 미끄러졌는데 쫙 내려 굴렀어요. 근데 그 밑에는 한 15m 되는 이런 절벽이에요. 그리고 개울이에요. 이렇게 물이 흘러가면서 절벽이 있고, 개울인데, 그 밑에는 돌도 있죠. 근데 굴러가면서 그 마지막에 이런 작은 소나무 같은 데 딱 걸렸어요. 안 걸렸으면 죽었지요. 없었어요, 지금. 근데 하나님이요, 그걸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요, 그때 갈비 부러진 게 흔적이 있어요. 저기 그 갈비 부러진 적이 없거든요. 군에 갔을 때 엑스레이 찍는데 갈비 언제 부러졌냐 묻더라고요. 그거 없다고. 이게 왜 부러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 그걸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는요, 제가 그 하나님 찾을 때는 우리가 공부하면 하나님 찾잖아요. 그 하나님 찾을 때인데 참 어려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딱 비춰주신 순간요, 새 힘이 나더구만요. 새 힘이 나요. 용기가 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알게 돼요. 그러니까 예고 불안정하고 슬프고 그랬는데요. 그 사건 이후에요. 완전히 힘이 나요. 달라져. 그래서 저는요, 이 치유에 대해서도 그걸 생각해요. 치유에 대해서도요.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우리가 병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사람이 병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다가오셔서요. 내가 너를 알고 너의 병을 정말 내가 치유해 주기를 원한다. 이 마음이 딱 드는 순간요, 그 사람은 치유돼요. 그 사람은 정말 치유해. 왜요? 믿음이 최고로 올라가거든요. 강력한 믿음이 살아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이 치유는요, 깊이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요, 내 삶 속에 있는 모든 저주들, 질병들 사라져요. 이게 하나님 원리예요. 근데 믿음은 어떻게 자라냐?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할 때 믿음이 자라요. 이게 아주 중요한 요소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사실들을요, 사람이 모르게 하려고 사단은요, 아주 교묘하게 작전을 펴요. 아까 제가 몇 가지 나눴잖아요. 기적의 시대가 지나갔다고 사람들을 속이기도 하고요. 또는 하나님의 긍휼을 사람들이 초점을 두지 못하게 해요. 이게 사단의 공격이에요. 제가 지금 뭘 얘기했어요? 교리적으로 지금 시대는 하나님의 기적의 시대가 아니다. 이렇게 교리적으로 혼란시키는 사단의 작전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을 맛보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교회의 시대를 보면요, 하나님의 긍휼을 찬미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찬미하는 쪽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돌려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야, 하나님 지금 능력이 하나입니다. 야, 하나님이 전능하다. 이게 비춰지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그의 능력을 지극히 크심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 에베소서 1장 19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자, 우리가 피상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능력 그래요. 근데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돌보는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그냥 성경을 더 보면 하나님의 능력 그것만 봐요. 근데 자세히 보시라고요. 그 크신 능력이 우리에게 베푸신 거,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잘 이해 못하세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그렇게만 우리가 초점을 두는데 사실은요, 우리에게 베푸신 그 지극하신 능력의 그 크심이, 이거는 뭘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배후에. 근데 우리는 피상적으로 보면 뭘 봐요? 능력. 하나님의 능력. 그것만 봐요. 그 엄청난 그 하나님의 자비와 그 사랑,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요, 교회 대개 가보면 사람들은 주로 어느 걸 봐요? 능력을 받아야지. 그 능력, 그걸 생각해요. 그걸 추구해요. 근데 사실은요, 하나님은요, 능력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기를 원해요. 그 사랑을 더 추구하기를 원해요. 자, 그래서 성경은 이것과 반대로 능력 그 자체를 찬미하는 것보다 그 능력을 사용하시는 그분의 의지, 그 사랑, 그분의 그 감정, 그것을요, 성경은 나타내요. 능력은 당연히 크고요. 그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보살피시고 도우시고 사랑하시는 거, 그걸 강조한다고요. 그래서 성경 어느 곳에서도요, 하나님이 능력이시다, 이것보다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를 강조해요. 이제 좀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실로 원하는 거는요, 능력을 잊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능력을 경험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아끼시고 지키시는가, 이 성품, 이 관계를 알기를 원해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사랑과 그의 뜻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더 나아가야 돼요. 그냥 그분이 능력이다, 그분이 전능하시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그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도우시고 나를 붙드시고 하는 그 관계, 그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아야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거짓 신앙은 어떻습니까? 자, 거짓 신앙은 신앙에 대한 왜곡이지요. 대표적으로 율법주의, 기복신앙, 인본주의가 있어요. 그 중에 율법주의 신앙이 한몫해요. 율법을 우리가 지킴으로 그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를 얻기를 위한 수단으로 가지고 있는 신앙이 율법주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자비, 이것보다도 내가 뭔가 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는 그런 자세가 뭐라고요? 율법주의예요. 근데 이 율법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요, 치고 잘 안 돼요. 치고 잘 안 일어나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여기 어떤 분이 질병 가지고 있다 이래서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아, 율법주의 신앙을 갖고 있으면 내가 치유받기를 그렇게 열심히 달려들어도 잘 안 되겠구나. 이게 보여요. 자, 거짓 신앙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려요. 거짓 신앙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관심 없어요. 내가 잘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지. 이게 초점이에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욕심도 강해. 그래서 능력을 받아야지. 은사를 받아야지. 이런 쪽은 가요. 왜? 그거는 우리가 받는 거니까요. 그런 거는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뭐가 가려진다고요? 우리가 거짓 신앙으로 계속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 못해요. 그 인자하신 그 자비하심을 경험 못해요. 왜? 그건 관심도 없어요. 그건 열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은혜로우시다고 145편 8절에 말하고 있어요. 또 출애굽기 34편 7절에도 말하고 있고요. 8절인가? 예.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고 싶어 한다는 것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고 싶어 한다. 그게 은혜로우시다는 뜻이에요. 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말씀보다 여호와는 할 수 있다. 이것을요, 도처의 사람들은 그렇게 들어요. 여호와는 할 수 있다. 근데 더 초점이 뭐라고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은총을 베푸기를 원하신다. 이게 더 핵심이라고요. 이게 더 우리를 은혜 있게 해요. 자, 그래서 여호와는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데는 믿음이 별로 필요 없어요. 그냥 몇 번 보면 돼요.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어깨너머로 보면, 야, 하나님 할 수 있네? 이거 배워요. 금방 알아요, 그건. 성경을 봐도요, 조금만 믿음 가지면 처음에는 야,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이 현장에서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한 사람이 얘들을 딱 얘기하면, 내 생각 취소. 맞아, 하나님 할 수 있어. 이들 믿기 어려운 것보다 믿는 게 제일 쉬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 하나님 치유하셔. 뭐 내가 가까운 사람들 누구도 그 치유한 거 내가 들었어. 내 친구도 뭐 어떻게 하다가 은혜를 입은 걸 알아. 많이 들어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 계신 분들은 부인하지 않아요. 그 믿어요, 여러분. 다 믿을 수 있어요, 그건. 아주 뭐 초등학생 빼놓고는요, 거의 다 뭐 교회 처음 오는 사람 빼놓고는 다 그걸 알아요. 자, 그런데 마귀는요,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것은 집중으로 강조해. 근데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신다. 은혜롭다. 이거는요, 가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초점을 어디 둔다고요? 할 수 있다, 능력을 받아야지 여기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기 관심 없어요. 그거 추구 안 해요. 아니, 제 삶을 봐도 그렇더라고요. 사단은요,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높인 것을 원해요. 아, 그래, 하나님 능력을 높여. 그렇지. 하나님이 전능하시잖아. 해요. 근데 여러분, 능력을 높인다 해서요, 믿음이 충분하진 않아요. 그게 근거가 아니에요. 사단은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의지가 우리를 사랑하고 정말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치유하기 원하고 하는 이런 사랑, 정말 사랑을 나에게 붓기를 원한다는 이 근거가 되는 것을요, 그놈은 알아요. 그놈은 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걸 가려요. 그리고 뭐만 강조해요? 하나님의 능력이야. 능력이 하나님이야. 그건 강조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치유를 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환자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는요, 여호와는 능력이 있다. 여기서 더 뛰어넘어야 돼요. 뭐예요? 여호와는 원하신다. 능력 있다보다 원하신다로 넘어가야 돼요. 근데 원하신다에 머물러도 안 돼요. 여호와는요, 은혜로우시다. 이리 넘어가야 돼요. 여호와는 능력 있으시다. 여호와는 원하신다. 이것도 부족해요. 여호와는 정말 내게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신다. 정말 내게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신다. 이리로 넘어가야 돼요. 근데 그거는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일어나요. 뭐가요? 믿음이 일어나요. 확신이 서요. 이 은혜의 하나님을, 자비의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말에서 하나님 원하신다는 말을 발전해 가도 이것으로 충분치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비, 그 은총, 그리로 넘어가야 돼요. 그걸 실제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 성품을 경험해야 돼요. 아니, 여러분, 어떤 신유 사역자가, 여러분 저게 준비 안 됐어도요, 저게 하나님 할 수 있다 그걸 몰라도요, 신유 사역자가 와서 기도하면 치유돼요. 이거 빼놓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믿음으로 치유받는 일들을 지금 나누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지금도 이게 통치하잖아요. 이 어둠의 세력에 있는 사람들이 통치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영향을 줘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자라오면서 이 사단의 통치 아래에 있던 그 가치관이 있어요. 그때 어떤 거예요? 권위자로부터 받은 상처, 그 다음에 내 쫓김을 받았던 상처들, 버림받았던 상처들, 환경으로 인하여 억울했던 상처들, 사람에게 대접받았던 이런 상처들이요, 지금 우리 속에 있어요. 충격으로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이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할 수 있어. 하나님의 능력이야. 그러면요, 구해요. 이거 정리 안 돼도요, 그 구해.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누구보다 세게 기도할 수 있어요. 누구보다 열정도 대단해요. 왜? 이 살아남으려고 하는 것들이요, 도리어 이 상처 때문에 더 강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주지 않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더 강력하게 이 속에서 끝까지 이겨보자고 악이 남아서 일어나요. 도리어 그 상처가요, 그 사람의 생존에 더 강화를 줘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신앙생활도 어떻다고요? 누구보다 더 악착같이 기도도 하고 소리도 치고 해요, 그 사람. 그런데요, 치유가 안 돼. 왜 그렇다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할 수 있다, 원한다, 그까지는 우리가 넘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자비로우시다, 이걸 내가 경험 못하면요, 이 속의 상처가 도리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렵고 살 때 하나님 뭐 했어요? 있음 뿌리가 딱 있어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힘들게 사는데 뭐 그때 하나님 사랑하셨다고요? 사랑하기는? 이게 딱 있어요. 숨어 있어요. 그게요,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는 것을요 거부해요. 우리 심령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뭐는 해요?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아, 그거는요 하나님 성품을 몰라도 우리가 자료를 보면 이해돼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내 속에 이 열정이, 이 율법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이런 기복신앙적인 것들이 막 살아나요. 그래서 누구보다 세게 기도해요. 열심히 기도도 하고요. 근데요, 한계가 있어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자비는요, 정말 내가 이 중심으로 마음이 새롭게 돼서, 야, 정말 하나님 사랑이다. 이게 비춰져야 돼요. 그리고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 왜? 그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신다는 이 자비가 우리를 치유하신다니까요. 우리를 새롭게 해요. 그게 믿음을 강력하게 이렇게 세워요. 그래서 능력 있습니다. 날 치유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 그 정도로 안 돼요.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 내 이 심령에 비춰질 때 그때요 저와 여러분 믿음이 팍 살아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 그렇지. 날 사랑하셔. 그게요 질병을 이기고요 원수를 이겨요. 그게. 근데 어떤 경우는요 막 힘차게 가. 그래서 어느 선까지 안 넘어가. 안 넘어가요.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안 넘어가. 정말 내 정 이 해결받기를 원하는데 안 돼. 그 이유는 어떻다고요? 저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는 어떤 문제들이 내 삶 속에, 내 지금까지 살아온 경력 속에 있어요. 그 뿌리가 있어요. 이놈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요 거부해요. 그 하나님의 자비를 인식하는 것을 거부해요. 그리고 눈을 돌려요. 어디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리는 게 아니고요. 할 수 있다. 능력. 이리로 돌려요. 아주 교묘해요. 결국은요,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을 진리 가운데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믿음이 생겨요. 이론으로 믿음이 안 생겨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알아야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미가서 7장 18절에 주는 인애를 기뻐하신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뭐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두루 다니면서, 야, 내가 자비를 베풀게 쏟아붓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걸 오해해요.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막 부르면, 하나님은 이렇게 뭐 먹이주듯이, 네가 더 입이 더 크구나? 더 열정이구나? 탁 주고.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서 정말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시는데, 이 자비를 받아들인 사람이 얻어요. 이 자비를 주는 걸 그릇을 뒤집어 놓지 않고 바로 받는 사람이 얻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중대한 도전을 해야 돼요. 그게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자비가 임할 수 있는 곳에 머물러야 돼요. 하나님의 자비가 열리는 자리에 머물러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자리에 가야죠. 진리를 진리로 얘기하는 자리에 가고 나를 치유하는 자리에 가고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가고 그리 가야 돼요. 처음에는 잘 모르면 도움을 받겠지요?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은 사람 어떻습니까? 그 도움 받는다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그 자리에 서이지요. 독방에 들어가서 그가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고 서야 돼요. 그런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호소하면서 나를 도와달라고.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애통하며 서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세로. 통회하면서. 이 길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에는. 진리 말씀 그대로 내가 마음판에 새기고 아직도 내 속에 어떻습니까? 쓴뿌리들이 있어요. 원망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좋은 마음은 겉으로 있지만 속으로는요. 내가 그렇게 억울할 때 하나님 뭐 했어요? 이게 딱 있어요.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잖아요. 또 있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 놓고는 이 속에서는 어떻다고요? 하나님 나를 미워하잖아요. 딱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거짓된 생각을, 이 잘못된 진리를 우리는 성경으로 새롭게 하며 싸워나가는데 어떻게 이기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저기 치유돼요. 해결돼요. 그래서 믿음이 팍 뛰어올라요. 고넬료가요, 자기 가문을 다 데려놓고 천사가 시키는 대로 베드로를 모셔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 게 뭐라고요? 자비의 자리를 여는 거예요. 고넬료는 그렇게 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이미 알지요.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자리에 늘 머물러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은요, 모든 사람에게 미쳐요. 그래서 시편 145편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뭐라고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뭐 한다고요? 모든 것에 선대하시며 모든 지으신 것에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긍휼 느낍니까? 아니죠. 하나님 왜 날 안 도와주세요? 이게 막 올라오잖아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선대하시고 그 사람이 악인이든 선인이든 상관없어요. 모든 자를 선대하시고 지으신 모든 것을 긍휼을 베푸신다고요. 저기 비춰져야 돼요. 하나님을 전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긍휼이 베푸어진 사례들을 보면 성경 구절에 적어놨습니다.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이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민망히는요 긍휼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뜻이에요.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한 받으라 하신대 곧 문둥병이 그 사람이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오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냥 주님이 아무 마음 없이 탁 얹은 게 아니에요. 그분의 능력으로 치유하신 게 아니라고요. 그분의 이 사랑, 이 정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 이것이 치유한 거예요. 그게 그 사람에게 믿음을 준 거예요. 그게 그 사람에게 작동한 거예요. 그 은혜가. 예수께서 배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저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불쌍히 여기사. 저희가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쫓더라. 소경 둘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우리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저희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저희가 예수를 쫓으니라.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입니다. 모든 자비의 아버지.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마지막 28장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멜리데의 섬에서 그 보블리오의 아버지를 치유해주고 사람들이 오니까 자비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면서 병자를 고쳤어요. 그는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전달된 거예요. 자, 또 성경에 보면요. 마가복음 5장 19절로 20절에 보면 데가볼리라는 지역에 가서 예수님이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요. 아시죠, 여러분? 예, 그가 벌판에 있고요. 쇠사슬을 막 뜯어내고 홀로 그 벌판에 살아요. 여러분, 사람이 어디 살아야 돼요? 그냥 마을에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 사람 마을에서 수영이 안 돼. 얼마나 강력한지.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추방시켰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벌판에다가 묶어놨어요. 그래도 날뛰어요. 그 사람의 형편을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비참하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를 지나가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 발 앞에 딱 왔어요. 그 예수님이 귀신 쫓아냈어요. 자, 그런데 저기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군대 들려 홀로 제 몸을 상하고 자기를 결박하려고 했었던 쇠사슬을 끊어버려 그가 무덤 사이에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신 후에 그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지자 너무 기쁜 나머지 예수님께 함께 있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허락지 않고 뭐라 그래요? 친족에게 가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알아요? 저가 친족에 가서 뭐 했을까요? 예수님은 나를 치유했다. 그것도 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어요. 치유하시고 사랑을 전했어요. 자, 그 내용이 이제 데가볼리를 해놨어요. 자, 그 내용이 그 사람이 간증한 결과 그 내용이 마태복음 15장에 또 나와요. 그런데 큰 무리가 지역은 안 나와요. 근데 내용을 보면 데가볼리예요. 자, 그래서 큰 무리가 절뚝발이와 불구자와 소경, 벙어리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두매 고쳐주시니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절뚝발이가 걸으며 소경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기이 여겨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자, 여기 보면 데가볼리라는 내용이 안 나와요. 그런데 21절에 보면요. 그 바로 전에 예수님이 어디를 가신지 나와요. 두로와 시돈 지역을 갔어요. 그리고 광야로 갔어요. 그 벌판으로 갔어요. 그게 나와요. 쭉 보면. 그래서 지도를 보면 쫙 알아요. 지도 잘 안 보이죠? 자, 여기가 두로예요. 예수님 여기를 가셨어요. 여기가 저기 갈릴리 바다예요. 자, 예수님이 이리 가셨습니다. 여기는 거의 변방이에요. 자, 가셔서 어디로 가신가 하면 요리를 가셨어요. 이 지역으로. 여기서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여기 큰 도시고 여기는요. 그냥 광야 같아요. 언덕이에요. 변방이에요. 여기가 지금으로 말하면 골란공원이죠. 시리아하고 싸우는 지역이잖아요. 예, 그게 이두레였어요. 예수님 여기 가셔서 가르치고 요리 지나갔어요. 이 지역이 데가볼리예요. 여기에는 사람들이 별로 안 살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 지역이 넓은데 사람들이 온 거예요. 누구 때문에 왔어요? 아까 마가복음 5장에 그 귀신 들린 자가 치유받는 바람에 그리 모인 거예요, 사람들. 자, 그래서요. 지금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능력 있는 거 알아요. 그리고 능력 있는 분이 날 치유하시길 원하시는 것도 알아요. 근데 더 아는 건 뭐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아까 시편 145편 9절에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우리를 궁휼히 베푸신다 그러잖아요. 모든 것을 선대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은 자비 베푸신다 그러잖아요. 이게 실제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요, 그거 몰라요. 머리로만 이해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몸이 불편하고 어려운 이들 정말 이렇게 힘들어요. 맞아요. 근데 우리 가운데 신의 은사가 있으면은 너무 좋아요. 근데 우리가 더 구해야 되죠, 그런 거. 근데 없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알아가야 돼요. 그러면 치유가 돼요. 왜요? 주님은 긍휼로 치유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경험하면요, 여러분은요,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어요. 왜? 그 긍휼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걸 저와 여러분께 지금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길로 우리가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갈망하시자고요. 아멘. 예, 찬양 드리겠습니다.